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예, 오늘 정의론, 제3절 정의론의 요지, 황경식 교수의 약사판, 수정, 개정판으로 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강의가 몇달 동안 좀 지체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자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제3절 문단 1.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래서 특수한 정의관이 아니라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즉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정 사회라 하면은 사회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까지 세세히 지정해 주는 일을 사회계약 이론을 써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아니죠. 또는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워서 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할지 이것까지 다 세세히 지정하는 것까지 내가 탐구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할 일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것은 정의의 영역의 문제들, 즉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분배에 관한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구조, 요것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고, 원초적 합의의 여건을, 이런 여건이다 해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뭘 택할까? 그 원칙을 탐구해 보겠다는 것이죠.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이런 원칙은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서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정하면은 이 이후의 구체적인 후속 원칙들, 2차적, 3차적 원칙들은 이 최초의 원초적 합의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내린 일반화된 정의관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참여하게 될 사회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그래서 사회협동체의 종류, 예를 들면 자본주의면서 복지국가냐, 아니면은 재산 소유권이 분점된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냐, 이거는 정의론 자체로는 이 지금 롤즈가 탐구하고 있는 정의론 자체로는 그 자체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a fairness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렇게 보는 방식. 이 무슨 방식이죠? 평등한 계약론적 절차에 따라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원칙을 세팅해서 나오는 게 정의다. 이게 공정으로서의 정의죠. 그래서 공정은 절차고 정의는 절차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죠. 그런 정의를 공정으로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것은 정의는 직관적 정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질의 탐구로서부터 나오는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 절차적 정의관에서, 절차 이외에는 그것이 정의롭다는 것을 알려줄 독립적인 기준은 롤즈의 책에 내에서는 없는 셈이죠. 왜냐하면 절차 외에 독립적인 실질적, 서브스탠스를 가진 기준이 있게 된다면은, 그건 또 다시 절차를 수정하게 될 순환 논리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죠. 46페이지 문단 3으로 가겠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 오리지널 포지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자연 상태에 대응한다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제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라는 것은 어떤 정의관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논정을 구성하는 가상적 사고 실험의 일부인 것이지 이것이 실제 했던 상태로 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삼류 인텔리들은 사회계약론은 자연 상태에서 도출되는데 자연 상태는 실제로 그런 상태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은 오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삼류 인텔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윤리학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가설을 기각하거나 반증당하지 않았다, 확인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 탐구 분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히 이성에 의거해서 논리를 파악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논리 파악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 실험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상황, 이 갖는 본질적 특성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떤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원초적 상황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이죠.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Veil of ignorance도 그다음에 심리적 성향, 심리적 성향까지 모른다는 psychological propensity 여기까지 모른다. 이 모르는 것의 공통점이 뭐죠? 모르는 이 trait 특질들의 공통점은 소질, 능력, 지능, 체력, 가치관, 특수한 심리적 성향, 가치관은 conception of good이죠. 여기까지 모른다는 것은 이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의적인 사태인 것이죠. 이 모든 방금 든이 특질들의 모르는 특질들의 공통점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임의적인 사태죠. 아니 부모님 잘나서 누구는 지능이 막 뛰어나단 말이죠. 누구는 뭐 부모님의 고의적인 잘못도 아니고 유전자 풀에서의 재조합이 좀 잘못 일어나 가지고 다운 증후군이 걸렸다. 넌 자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지울 만한 원인이 없는 사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쓰게 돼서 당연히 효과는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무지의 베일의 효과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우연에 의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효과, 이런 보장이 있으면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여기서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은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유사한 상황이 아니고 무지의 베일을 썼을 때 선택의 상황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무지의 베일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딴 거는 못 보는데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희소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사회의 기본 원칙들, 기본 구조에 대한 원칙들을 합의할 때그 소질들을 아주 높이 숭상하고 큰 보상을 주고 떠받드는 그러한 사회 질서를 아무래도 택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47페이지 문단 3 개소에서 보면은 원초적 입장이란 적절한 최소의 원상, 스테이터스 코어라 할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서 도달하게 된 기본적 합의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 즉 정의가 그냥 독립적인 실제로서 직관으로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위적인 사태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당연히 합의하게 될 것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다 라는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말이 내가 지은 이름이지만 참 잘 지었다 이런 식으로 롤즈가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롤즈의 정의론을 읽었기 때문에 롤즈에게 있어서 정의관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롤즈에게서의 정의관은 본질주의적이거나 아니면은 파생적이거나 예를 들면 공리주의에서의 정의관은 파생적이죠. 공리는 효용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효용이라는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음이고 그 옳음 중에서 되게 쓸모가 있어요. 사회가 조금 변한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엄청 쓸모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걸 갖다 섣불리 규칙을 바꾸면은 오히려 그 불확실한 정보 상황에서 이게 스틱투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게 공리주의에게서는 정의관이거든요. 그거는 파생적인 것이죠. 한편 롤즈에게서 정의관은 실제적인 것은 아니고 순수 절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절차? 어떤 최초의 우리가 합당한 최초의 상황을 한번 선택의 상황을 구성해서 거기서 선택될 것이 바로 정의다 하는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다.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설명할 때 롤즈란 말이지 롤즈에게 있어서 정의란 공정으로서의 정의인데 공정한 어떤 합의 절차에 의해서 합의될 것이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47페이지 네 번째 문단 이미 말했듯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람들이 함께 선택하게 될 가장 일반적인 것들 중의 하나로 시작된다. 그래서 1단계 먼저 정의관의 제1원칙들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장 추상적인 원칙들. 일단 정의관이 선택된 다음에는 그 정의관에 따라서 헌법이 선택되고 입법기관이 선택된다. 이게 2단계죠. 입법기관이 선택되면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상황을 규정해줄 규칙들의 일반체계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일반체계가 약정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사회적 상황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깎는 것 또는 종부세를 높이 올려받는 것 그래서 롤즈에게 있어서는 종부세 그 자체를 합의할 것이 안 할 것이 이렇게 바로 다루는 거 아니라는 거죠. 종부세 어때? 뭐 이래가지고 원초적 상황에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이 종부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초적 상황에서 원칙들을 택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헌법이 선택되고 그 헌법에 따라서 입법기관이 구성되고 그 입법기관이 이런 정의의 원칙들을 차례로 단계적으로 쌓아나간 그 주춧돌 위에서 주춧돌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세제를 마련했을 때 그것이 정의롭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종부세에 관해서 본다면은 보장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결론은 나중에 뭐 공부를 다 해보면은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사회제도가 이 원칙들을 실현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 의해서 쫙쫙쫙 쌓여서 공중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되면은 그 결과로서 사람들은 현실로 나타난 상황의 불평등이나 불리함,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하게 될 조건으로 서로 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애들 게임하는데 그 게임할 때 동네에서 요즘은 다들 아파트촌이고 동네에서 애들 모여서 게임 안 하죠. 그래서 뭐 애를 기르려면 꼭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다 놀았는데 애들이 무궁무진한 게임들을 만드는 거죠. 그때 게임을 룰을 설정하는데 동네마다 룰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렇지만 일단 룰을 설정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하게 될 조건으로 서로 협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되게 성격이 괴팍한 골목대장이 있어가지고 게임의 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꿨어요. 뭐 오징어라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어. 그거 하면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하게 될 조건으로 서로 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시하다. 그래서 그런 골목대장이 있으면은 사실 재미도 없으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구체적인 제도들, 뭐 아까는 종부세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 다른 것으로서는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 또는 대학 등록금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 그리고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서 어떤 자격증을 제시하는 체계 자체, 뭐 이런 것까지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이 단계적 과정을 밟아가서 마지막에 그 구체적인 상황에 필요한 자료까지 합해서 이제 결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든 아니면 다른 뭐 미국이든 이런 사회에서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주로 기술적인 데이터에 관해서는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규범적인 합리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런 단계들을 밟아서 argument, 논쟁 또는 논변을 하는 정치적 관습이랄까? 문화가 형성이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돌아가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특수하게 속해 있는 이해관계들, 자신이 무지의 배를 벗어서 이미 다 알아버린 능력이나 지능, 체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정치 질서, political settlement에 의해서 이미 기득권을 가진 것에 의해서 심각하게 판단이 영향받은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바로 곧바로 종부세가 오르냐, 거르냐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장판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똑바로 하려면은 이렇게 단계를 착착착 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하게 될 조건을 서로 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48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계속 네 번째 문단. 물론 어떤 사회든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협동 체제란 있을 수 없다.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협동 체제란 있을 수 없죠. 즉 각자는 이미 어떤 사회의 특정 지위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이러한 지위의 성격은 그 인생 전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겠죠. 리처드 파인먼의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지위의 성격은 그 인생의 전망에 매우 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능을 그렇게 다 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희소한 재능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크게 요구하는데 그 크게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것인가, 과도하지 않은 것인가를 결정해줄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아, 우리가 이성으로 탐구해 보니까 이렇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걸 공지성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publicity 조건이라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아, 이게 내가 하나의 목적으로서 대우받는 사회에 협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원리에 따라서 사회가 조직되고 운영될 때. 마치 어린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든가, 오징어 게임을 하든가, 뭐, 얼음땡 게임을 할 때, 처음에 최초에 합의했던 규칙들이, 성격이 괴팍한 골목대장의 이상한 압력 없이 합의되었을, 그런 규칙에 의해서 내가 게임을 하고 있구나 했을 때 충분히 그것이 매번 규칙에 합의하진 않죠.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 있던 인습적으로 내려오는 규칙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합의를 했으면은 아 내가 협동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많다. 아무래도 생각할 가능성은 많지만 인간의 당연히 한계 때문에 어떤 자기중심적 한계 때문에 실제로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탐구해 보면 그렇게 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 문단. 자, 공정으로 정의가 갖는 하나의 특징, 우리가 방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게 뭐와 관계되어 있죠? 무지의 배일과 관계되어 있다. 무지의 배는 왜 중요하다고?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가 영향을 결론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여기서 합리적, rational 하다는 거죠. 롤즈는 rational과 reasonable을 구분하죠. rational은 합리적이고, reasonable은 합당하다고 해서, 합리적이라는 데 있어서는 규범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범적인 의미가 없고, 도구적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하는 어떤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상호 무관심하다. mutually disinterested. 상호 무관심하다. 이 mutual disinterested는 상호 무사심하다고 번역해도 뭐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거는 무지 배를 벗었을 때뭐 애비애미도 없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서로 자기의 삶, 무지의 배를 벗고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인 원칙의 합의에 따라서 세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political settlement가 정해졌을 때 운영되게 될 자기의 삶에만 관심을 갖지, 오지랖 넓지가 않다는 거죠. 오지랖 넓게. 왜 오지랖 넓으면 안 되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지랖이 넓는 게 맞다. 네가 오지랖 넓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이 상호 무사심 요건에 의해서 배제하는 것은, 롤즈 네가 자유민주주의의 서구적 전통, 특히 분리된, 사회와 분리된 개인주의라는 개인에 대한 하나의 바이어스드, 편견을 갖고 있는 원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원초적 상황 구성이 다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엉망이야 라고 뭐 맥킨타이어나 샌들 또는 왈츠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이 롤즈를 막 씹으면서 이제 공격하는 바죠. 그 사람들은 이제 롤즈 씹으면서 큰 사람들인데, 저는 그 비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왜 동의할 수 없느냐? 우리가 아까 무지의 베일을 배척한 것도 맞아요. 무지의 베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해요. 왜 자신의 conception of good, 선관, 뭐 우리나라 어법으로 의역하자면 가치관을 왜 몰라야 되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을 주제하는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것은 공동체에 깊이 배태되어 있단 말이야. 롤즈 니가 그걸 갖다 잘라버리는 거는 너의 특수한 서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선택하게 길을 좁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게 반복적으로 원초적 상황의 특질들, 여건들을 규정하는 롤즈의 논변에 대해서 반박으로 제시되는 고질적인 공동체주의자의 논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논변에 대해서 규율법적으로 반박을 제기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그래, 뭐 개인 원형이 그렇고 뭐 배태되어 있고, 그런 수사학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본질, 삶의 주제, 삶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원칙들이 의거해야 할 본질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 디센트한 의견을 냈다는 걸 인정해. 자, 그러면 당신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가 우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한 절차를 한번 구성해 봐라는 거죠. 구성 못 한다는 거죠. 항상 예를 들어서 가치관을 알고 있다. 그래서 80%가 기독교인이다. 뭐 미국에서 저기 스칼리아 대법관이 99%가 우리는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하고 헌법을 다루는 미국 대법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다 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공동체적으로 뭐 깊이 배태되어 있는 수사학은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비기독교인이 합의했을 원칙들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냐 비기독교냐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가 결국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권능, 권리 는 확장시키고, 비기독교에서의 삶의 어떤 권능과 권리,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나 활동 범위는 축소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가 결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된 절차를 구성하게 된 셈이죠. 마찬가지로 타인의 이해관계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해봅시다. 원초적 상황에 타인의 이해관계에 오지랖이 넓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나의 섹슈얼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섹슈얼 라이프 오브 아더스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 많아. 그래서 옆에서 호모섹슈얼리티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람들이 다 이성에 순응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Conformity to heterosexual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이런 오지랖 넓은 사람이 있다면은 결국 그 사람의 preference는 internal한 것과 external한 것, 즉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 선호 모두가 카운트가 되는 거죠. 더블 카운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만 카운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도 한 표를 행사하고 합의에서 뻗대고 다른 사람 것도 다 간섭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외부적인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합의에서 더 많은 힘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적 선호만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를 대가로 바쳐야지만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스타크래프트 뭐잘 몰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이윤열이랑 최연성이랑 서지수랑 붙었어요. 그래서 이윤열, 최연성, 서지수가 붙었는데 그 이윤열하고 최연성이 다수잖아요. 둘이서 한 표를 먹었어. 한 표, 우리가 남자인데, 여자 선수한테 질수 없다. 한 표를 먹었는데, 이 치팅 명령문을 내릴 수가 있는데, 치팅 명령문이 뭐냐면은, 제가 미네랄 캐는데, 한 단위 캐는데 걸리는 시간이 두 배가 되도록 하라라는 치팅 명령문을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윤열과 최연성이 부당한 자기 몫이 아닌, 자기 몫이 아닌 부당한 힘을 행사하여 공정한 게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 몫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는 인터널한 거를 자기 인터널한 거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몰라도 자기가 익스터널한 것까지 갑자기 행사해가지고 원래 명령문이라는 것은 자기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자기 유닛에만 영향을 미쳐야 되죠. 자기 SCB 운영하고, 뭐, SCB라는 거 일꾼입니다. 자기 일꾼 운영하고, 뭐, 이게, 마우스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자기가 빠르면 자기 빠른 대로 성과가 나고 이런 거지. 그걸 치팅 명령문을 내려가지고 상대방의 속도를 다운시키거나, 갑자기 미네랄 300을 없어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갖게 된단 말이죠. 오지랖 넓은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영향력을 오지랖 넓다는 이유로 주는 그러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고는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공동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상은 대체로 오지랖이 넓거든요. 오지랖 넓으면 익스터널 프리퍼런스를 더블 카운팅하게 돼서 로널드 드워킹이 타락한 공리주의라고 불렀던 그러한 부패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이런 부패한 형태를 배제하면서 공동체주의자들 이야기는 오지랖 넓어서 컨포머티 속에서 삶의 어떤 희열을 느끼고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초적 상황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자신들이 말하는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는 절차를 정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롤즈의 원초적 상황의 무지의 베일이나 상호 무사심 요건, 합리성 요건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근대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개인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들, 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가 불리유리한 결과를 내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남은 게 그거라는 거지. 남은 게 그거.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비판들은 피상적이다. 뭐 씹으면 뜨기야 뜨겠지만 그렇게 해서 뜨면 잠이 잘 오는지는 모르죠. 48페이지 문단 6을 보면은 자 그래서 공전으로서의 정의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가형 원초적 입장에서 어떠한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선택의 여건을 아주 잘 짜여지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 그냥 대충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은 이게 결론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롤즈에게 있어서는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갖는 뭐랄까? 거의 압도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 절차를 세심하게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공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인정될까? 미해결이다. 어디서 미해결이다? 아직 3절 부분까지에서는 미해결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내가 뒤에서도 살펴볼 건데 아마 아닐 것이다. 아마 아닐 것이다.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성급히 이제 러프 저지먼트를 해보건대 거친 판단을 해보는데 그 누구도 만족이보다 큰 순수 잔여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너무나 커다란 손실을 말없이 참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만 죽으면 따봉이야 이러면 아 죽을게요 이러고 내가 죽는 의미는 뭐지? 국가라는 어떤 추상적인 효용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개인의 효용함수의 합계로 구하는데, 그 효용함수 X가 있어. 그 FX의 값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게 뭐 합의할 것인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합리적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기본 권리와 이해관계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아까 뭐라고 말했죠? 합리적이고 상호 무사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도 좋아. 왜냐면은 내가 모르는 그 FX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좋아. 요런 거는 개념화하기 좀 힘들지 않나. 최초의 상황에 아까 합리적으로 사면 무사시마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죽어도 좋아. FX가 극대화된다면 뭐 이런 광고 카피를 받아들인다. 생각하기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논증이 끝난 건 아니고 다만 러프 저지먼트를 지금 해본다는 것이죠. 49페이지 문단 7을 보면은 자 그와 달리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죠. 좀 읽는 독자를 위해서 하나의 길잡이로서 원초적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리라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자유라든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면은 자유는 질서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질서를 준수하는 건 의무가 당연히 생기겠죠. 의무에 할당해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반면 두 번째 것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냥 평등의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요. 전부 다 평등해. 평등하는데 그래서 불평등을 조금씩 늘려나가요. 늘려나갈 때마다 합의를 탁탁 얻어. 합의를 얻어서, 더 이상 합의를 못 얻을 지점까지 불평등을 허용하는 거죠. 왜냐면은, A라는 불평등보다 B라는 불평등이 더 크다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A 상황에서 B 상황으로 넘어갈 것을 합의한다면, 뭔가 이득을 얻기 때문이죠. 합리적인 인간들이, 불평등이 커지면 그건 내게도 좋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만장일치적 절차의 순차적인 허락에 의해서 불평등들이 원리상에 있어서 증대되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 상하로 이렇게 증대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서 롤즈의 원칙을 단순히 최소 극대화 효용 함수로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 이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롤즈가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이 잘 정식화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 읽거나 아니면 그 불완전한 사회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뭐 시민불복종 다루기 전에 한번 일별할 텐데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축차적으로 첫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오거든요. 최소 수혜자 극대화의 원칙, 이렇게 차등의 원칙이 두 번째가 오는데, 이 축차성 자체도 특정한 측면에서는 무너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 극대의 원칙은 불평등을 원리적으로 허용하는 어떤 정식화의 명제로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건데, 나중에 다루도록 합시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자, 정의의 두 번씩이 나는 이런 거가 공리주의보다는 이게 아마 채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50페이지 문단치를 보면은 문단치를 맨 마지막에 도덕적인 견지에서 볼때그 원칙들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임의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도외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 요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좀더 적절한 번역으로 도덕적 관점에서 라고 고치고, 그러니까 문장 맨 앞을 그 원칙들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라 생각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원칙들이. 그러니까 도외시하다 하면은 우리가 이게 안 볼라 그러고 이게 뭐 이런 거죠. 도외시하다. 누구를 도외시했다. 뭐 이런 고려 사항들을 도외시했다. 그러면 꼭 당위적으로 꼭 고려해야 되는데 안 고려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원문은 leaving aside로 나와 있거든요. 제쳐두고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원칙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쭉 설명한 거, 무지의 베일이라든지 합리성과 상호 무사심 조건과 같은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 우리 사회생활에서 임의적이라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누가 재능이 있나느니, 기독교인이 다수라든지 아니면은 무교인이 다수라든지, 누가, 잘생겼다든지, 뭐, 어디, 뭐, 경상도 출신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living aside. 이런 건 놔두고,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얘를 뺄수 있는, 얘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제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문단판. 그런데 원칙 선택의 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내가 제시하는 해답이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냐. 여기서 해답은 뭐죠? 정의의 두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죠. 저한테도 설득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을 완전히 배척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원칙을 선택하게 된 원리들은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리들은 드워킹의 방법과도 양립 가능하고, 물론 제가 볼때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패러다임으로서는 드워킹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지금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는데, 두 가지 구조를 다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롤즈가 정의의 두 원칙을 우리 그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롤즈 소개되죠. 그래서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다. 자, 다음 중 롤즈가 주장한 것으로 맞는 것은 1, 2, 3, 4, 5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결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봅니다. 그 결론이 중요하면 우리 공부 다 했죠. 공부 다 했는데,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게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많다고?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양가로 1 최초의 상황 및 거기에서 생기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해명. 그러니까 원초적 상황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이 절차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정의를 도출하는 어떤 과정이죠. 그 과정에 대한 논증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합의될 원칙들의 체계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논증에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못 받아들이고, 두 번째 부분은 받아들이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첫 번째 부분만 받아들이고,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볼때더 정교하거나, 더 원리에 맞거나, 이 당신의 절차에 비춰보면 이게 더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51페이지, 문단구, 공정으로서 정의는 내가 계약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한 예이다. 그뭐 아까 설명한 거고, 그래서 51페이지 문단구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약속은 순수하게 hypothetical, 가상적인 것으로 계약론적 입장은 어떠한 원칙들이 적절한 최초의 상황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이제 부수적인 논점으로 계약론적 설명 방식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문단 10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점 1, 합리적 선택이다. 그것이 정의의 원칙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는 원칙들로 생각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의관이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윤리, 사회 윤리라는 것은 이성의 탐구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성의 탐구라면은 어떤 논증체가 쫙 짜여져 있고, 이성을 쓰는 사람들이 합의했을 공정한 체계에 의해서 도출된다. 상당히 이성의 탐구에 의한 당위의 발견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에 상당히 들어맞는 것 같다. 나아가서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적 협동에 얻어진 이득에 대한 상충하는 요구들을 다루는 것으로, 뭐 사회적 협동에 의해 얻어진 이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부동산을, 예를 들면 그 주택을, 엄청 비싼 주택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내 거야. 배타적으로 내 거야. 누가 뭐래도 내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났죠? 자기가 번 거죠.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 벌었거나. 번건 돈 자체는, 화폐 자체는 가치가 없죠. 화폐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생산물과 교환되기 때문이죠. 생산물을 누가 생산하죠? 다 같이 생산하는 거죠. 다 같이. 다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으로 인해서 얻어진 이득을 부동산 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득이 있을 텐데, 특히 투기 가치가 있죠. 투기 가치가 있는데 이 이득에 대해서 상충하는 요구들, 투기 가치는 무노동 하이 리턴 아니냐, 노 레이블 하이 리턴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상충하는 요구들을 직관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의 원칙들에 의해서 다루어서 여러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계약론적 설명 방식은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을 잘 포착해가지고 캡처해서 그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problem solving 잘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약론적 설명 방식이 갖는 장점이다. 또한 계약론적 설명 방식, 계약론이라는 어법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지성, publicity라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의 합의의 결과인 이상 시민들은 타인들도 그 원칙에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 뭐 수단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 게임에 의해서 불리하지만 다음에도 이 게임의 원칙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삶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까 뭐 오징어 얼음땡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점 네 번째 장점, 끝으로 계약론은 오랜 전통을 이루며 이어져 왔다. 그래서 로크, 루소, 칸트 이런 오랜 전통을 이루어온 생각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자연스러운 경건함에도 부합된다. 롤즈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로크, 루소, 칸트, 뭐 공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꼼꼼히 읽었어요. 꼼꼼히 읽고, 이게 롤즈가 이 사람 뭐 머릿속에서 펑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런 거를 꼼꼼히 읽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하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기 이전에 롤즈는 이걸 다 꼼꼼히 읽고 각 사상을 변호하는 최선의 논거들을 자기가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막 논거들을 구성해서 그 논거들을 지지하는 더 원리적인 논거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들을 쫙 일별해봤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상이야말로 최선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롤즈는 젊은 시절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러운 경건함이 묻어나겠죠. 특히 우리가 어떤 인문학 중에서도, 저는 인문학은 이제 윤리학밖에 모르지만, 있어서 어떤 전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천재의 통찰력도 거인의 이제 어깨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정교하게 보기 위해서는 고전들을 읽을 필요성에 대해서 롤즈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마디 덧붙일 것은 공증으로서 정의는 완전한 계약론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론적 사상은, 일반적인 계약론적 사상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리 체계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단지 정의뿐만 아니라 모든 등목들, 여기 등목들에는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칸트는 뭐 쪼잔한 그런 것까지 다 들어줘.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봐. 사회가 유지가 되겠니? 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 아, 보편화 가능하지 않구나. 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실천 이성에 의해서 선택될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뭐 시시콜콜 해가지고 책에도 막 적고 이랬단 말이죠. 뭐 자살은 어떨까? 롤즈는 그런 거는, 쪼잔하게 안 다룬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롤즈는 가장 추상적인 원칙의 체계를 택하고, 헌법 구조를 택하고, 입법 기관을 택한 도, 그게 따르는 정치적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 절차는 왜 필요합니까? 일단 그런 규범을 잘 준수하면서, 그 사회에 필요한 기술적 데이터들, 들 모아서, 잘 모아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을 이제 따지는 거지.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구체적인 규칙을 이렇게 도출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본 구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연애에 대한 규칙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동아리를 보니까, 연애 때문에 동아리가 망해. 이게 또, 동아리가 망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퀸이 여왕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퀸이 한명 있으면은, 이게 뭐, 디프를 하고 2차 가자는데 퀸이 난 집에 가야 돼요. 하면 갑자기 막 2차에 적극성을 보이던 남학생들이 갑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진다거나, 아니면 퀸을 두고 3명이 이제 경쟁을 했는데 그 3명 간에 무시 못할 어떤 상호 경멸과 인간의 어떤, 인간 소외의 극단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퀸간 또 다른 어떤 퀸이 아닌 여성분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예 연애 금지라는 규칙을 세우려고 하는데, 롤즈 선생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정의론을 펼쳐보면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읽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 읽고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응용해서 하시면은 아마 답이 나오게 될까요, 말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명제 중에 하나가 연애는 정의의 영역이 아니다. 이게 제 명제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최소수의자 극대의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에 있어서 제일 죽쓰고 있는 어떤 솔로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어떤 연애 질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연애는 기초제와 달리 연애라는 것을 하나의 선이나 재화로서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상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초제와 달리 inalienable 하죠. 떼어낼 수 없는 거죠. 그 사람 행위 주체와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부야 떼어낸 교육 의료 서비스, 이거 다 떼어낼 수 있죠. 떼어내서 분배도 할수 있고 이런데, 뭐 전지현과의 연애, 이거 분배가 가능합니까? 뭐, 장동건과의 연애, 30일은 최소 수혜자, 제일 찌질한 사람에게 분배한다. 이게 안 되죠. 가상공간? 예, 뭐 가상공간에나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걸로 게임 업계에 계시는 분은, 롤즈의 정의의 원칙과 연애 게임 해가지고 게임 하나 만들으시도. 그래서 원초적 상황에서 연애의 규칙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연애 게임에 있어서 가장 이득이 하여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샜지만, 그러니까 효율성, 통합성도 안 다르고, 그런 2차적인 단체들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설립될 규칙들에 대해서도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끝으로 한마디 붙인 거예요. 삼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뒤에서 중복되는 논의들은 빨리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잠시 쉬고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